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가 앞으로 서버랑 컴퓨터 장비에만 무려 1,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거대한 비전에 막 환호해야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메타가 이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빠졌죠.
네, 주식시장이 곧바로 주가를 4%나 끌어내리면서 응징을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참, 그게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대담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베팅에서 시작해서요. 이 기술이 여러분의 사무실로 어떻게 밀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 정부가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다급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쫙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지금 시장은 막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 현장을 보면서도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와 분석은 2026년 7월 30일자 AI 데일리 브리핑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통찰을 담은 코멘터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번 귀중한 브리핑과 코멘터리를 제공해 주신 분은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수십조 원의 돈이 오가고 있는 최전선, 빅테크의 2분기 성적표부터 좀 들여다볼 텐데요. 그 방금 말씀드린 메타 사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행보도 진짜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숫자를 먼저 좀 해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전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7% 증가해서 81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와, 81억 달러요?
네. 이 중에서 AI 사업의 연환산 매출만 약 370억 달러에 도달했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매출이 무려 39%나 급증한 덕분입니다.
아, 39%나 뛰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설 투자액입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예요. 2분기 시설 투자액이 375억 달러인데 이 돈의 무려 3분의 2가 GPU나 CPU 같은 단기 자산에 투입됐다는 대목이요. 청취자 여러분 중 재무나 회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인지 바로 직감하셨을 겁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기업 회계에서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사는 건 장기 자산이지만 서버용 칩셋 같은 단기 자산은 불과 몇 년 안에 가치가 0에 가깝게 감가상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수십조 원짜리 칩셋을 갈아 끼워야 하는 무한 쳇바퀴에 올라탔다는 뜻이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총 남은 계약액이 6,250억 달러인데 이 중 45%가 오픈 AI와의 약정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오픈 AI 약정이네요.
네, 폭발하는 AI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앞뒤 재지 않고 일단 칩셋부터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와, 메타의 상황도 그 쳇바퀴의 연장선에 있는 거군요. 메타도 2분기 매출은 608억 달러로 28%나 늘었는데 순이익은 15억 8천만 달러로 오히려 14%가 줄었잖아요.
네, 그 텍사스주 등하고의 소송 합의금 24억 달러, 그리고 감원에 따른 비용이 11억 8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좀 잡았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설 투자 전망을 최대 1,450억 달러까지 꽁충 올려버렸단 말이죠.
메타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익이 줄어도 AI 인프라 확충의 가속 페달은 절대 떼지 않겠다 이거죠.
근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반응은 엄청 차가웠잖아요. 주가가 즉각 4% 하락했고.
맞습니다. 시장은 도대체 그 막대한 칩셋 비용을 언제 또 어떻게 회수할 거냐면서 의구심의 청구서를 확 들이민 겁니다. 게다가 오늘 7월 30일에 실적 발표하는 리디살에도 흥미롭거든요.
아, 구글이랑 맺었던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간 6천만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제공 계약이 과연 갱신될지 시장이 쫙 주시하고 있죠. 칩셋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걸 학습시킬 데이터라는 연료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극단적인 상황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지금 바다 전체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려는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수많은 배들이 그 위를 달릴 거라는 믿음 하나로 끝도 없이 바다를 메우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반면에 이런 인프라 전쟁에서 한 발 쓱 물러나 있는 애플의 전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난 7월 28일에 장중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하면서 엔비디아 제치고 세계 1위 탈환했죠. 종가 기준으로는 4.99조 달러, 올해 주가만 약 24% 상승했고요.
맞습니다. 애플은 바다 전체를 포재로 하는 대신에 육지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에 아주 견고한 톨게이트를 세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을 빌리자면 시장은 무작정 AI 설비 경쟁의 진흙탕에 튀어들지 않고 본업인 아이폰 수요를 통해 막대한 현금을 지켜낸 애플의 선택을 인정한 겁니다.
아, 굳이 진흙탕 싸움 안 하고 현금 지킨 걸 높게 쳐줬군요.
네. 무작정 막대한 자본을 인프라에 쏟아붓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디바이스라는 생태계를 쥐고 내실을 다지는 게 맞는지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시장조차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게 김경진 변호사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프라 이야기는 좀 이쯤 해두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 원 들여서 바다를 포장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위에서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게 될까요?
실제 산업에서의 활용 말씀이시군요.
네네. 이 기술이 과연 실물 경제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보수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을 봐야 하거든요. 바로 법률 시장입니다.
기술의 실효성을 증명하기에 법률 시장만큼 완벽한 테스트베드는 없죠.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런던에 기반을 둔 소송 분석 스타트업인 위엑슬러 인수 소식입니다.
아, 리고라가 인수했다는 그거요?
맞습니다. 6억 달러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만 무려 56억 달러에 달하는 법률 AI 공룡 리고라가 위엑슬러를 인수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리고라의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 인수라는 점이에요.
아니, 위엑슬러가 대체 어떤 기술을 가졌길래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건가요? 뭐 서류에서 단어 찾아주는 기능 정도라면 이미 로펌들 다 쓰고 있지 않나요?
단순한 키워드 검색, 그러니까 컨트롤 F 누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위엑슬러는 방대한 문서의 산더미 속에서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쫙 뽑아내고요. 그 팩트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맥락을 추론해서 검증하는 도구를 만듭니다.
와, 맥락을 추론해서 모순을 찾아낸다고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문서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을 파악하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기업도 있잖아요. 그 리걸온이라는 회사는 사내 변호사들 겨냥해서 무려 100개 이상의 프롬프트 워크플로우를 구독자들한테 무료로 풀었대요.
네, 그 파급력이 상당하죠.
이 워크플로우가 준법, M&A, 소송 등 10개 분야를 다루고 심지어 미국, EU, 싱가포르 버전이 다 따로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가 통찰력 있게 짚어준 핵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제 법률 AI 시장은 이 AI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마느냐 이걸 묻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작동 여부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기업들의 요구사항은 누가 우리 팀이 선호하는 법률 조항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우리만의 대체 문구를 싹 학습해서 우리 회사 스타일에 딱 맞춰서 결과물을 내놓느냐 이쪽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겁니다. 범용 도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맞춤형 동료를 원하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사무실이나 출퇴근길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팀을 이끄는 관리자나 경영자라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위엑슬러나 리거론 같은 도구를 쓰면 예전에는 팀원 여러 명이 막 2주일 내내 매달려야 했던 사실관계 확인이랑 초안 작성 작업이 단 2시간 만에 끝낸다는 뜻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효율이죠.
근데 잠깐만요. 이게 가능해진다면 삼더미 같은 서류 껴안고 밤새우면서 그 일하던 주니어 직원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로펌 맞춤형 로봇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대량으로 고용하는 거란 다를 바 없는 거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 중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이 변화가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기술이 가져올 가장 뼈아픈 사회적, 직업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기술은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그들이 다루는 분석의 단위를 확 끌어올리는 증강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아, 주판이 엑셀로 바뀌었다고 회계사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번 AI는 그 충격파가 훨씬 큽니다. 주니어들이 하던 기계적인 사실 확인과 문서 요약은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갈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문서를 읽고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AI가 뽑아낸 팩트를 바탕으로 더 고차원적인 협상 전략을 짜고 그 뉘앙스를 조율하는 쪽으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태되겠네요.
네. 그 전환에 실패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AI라는 범용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취향과 우리 회사 스타일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는 커스텀 동료랑 일하게 된다는 거군요. 자, 밑단에서는 수십조 원의 칩셋 인프라가 깔리고 그 위에서는 산업에 일하는 방식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필연적으로 링 위에 올라와서 호루라기를 부는 존재가 있죠. 바로 국가랑 규제당국입니다.
맞습니다.
AI가 실제 산업 깊숙이 스며들자마자 달력에 아주 빨간 펜으로 둥그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할 시급한 날짜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가장 강력한 호루라기를 분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당장 사흘 앞인 8월 2일부터 EU 인공지능법의 핵심 조항들이 발효되거든요.
8월 2일이면 당장 코앞이네요.
그렇죠. 특히 투명성을 요구하는 제50조와 중대사고 보고 의무를 담은 제73조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놀랍습니다. 상한선이 무려 최대 1,500만 유로.
와, 1,500만 유로요?
네, 혹은 전 세계 연매출의 3%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전 세계 연매출의 3%요? 빅테크나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말 그대로 진짜 조 단위의 벌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 제73조의 중대사고 보고 의무라는 게 실무적으로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뭐 그냥 AI가 약간 이상한 대답을 하면 정부에 신고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도입한 고객 상담용 AI가 심각한 환각현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일으켜서 고객한테 치명적인 오한내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과거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IT 부서의 시스템 오류 티켓 정도로 처리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내 IT 부서의 시스템 상해 보고 경로가 기업의 법무나 컴플라이언스 서식과 직접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EU 당국에 중대사고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엔지니어랑 변호사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엔지니어와 변호사가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생성물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식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조항은 올해 12월 2일로 한 넉 달 정도 유예되긴 했습니다.
IT 부서의 에러 코드가 곧바로 법무팀의 벌금 리스크로 직결된다니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근데 바다 건너 미국 상황도 만만치도 않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즉 FTC도 7월 31일을 마감일로 정해놓고 쫙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FTC는 AI 정확성을 다루는 정책성명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7월 31일에 마감합니다. 이유가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옥죄는 포괄적인 법률로 접근한다면 미국 FTC는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AI가 내놓는 답변이 혹시라도 거짓말로 소비자를 기만해서 금전적이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지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기업한테 묻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아, 완전히 결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시장 규제 말고도 국가 간의 패권 충돌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어요. 특히 미국이랑 중국 사이의 신경전이 대단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병렬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모델의 지식재산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 AI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 방침을 시사했어요.
네, 그랬죠.
그러자 중국 상무부가 7월 28일에 이를 AI 패권주의라고 아주 강력히 규정하고 단호한 반제를, 그러니까 반격 및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양국의 입장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 상무부는 지식재산 도용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오히려 일부 중국의 첨단 AI 모델들은 이미 미국 모델보다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제재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인다면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AI 모델들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겠다는 그런 외교적 마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유는 천문학적인 벌금이라는 몽둥이를 딱 들고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려는 엄격한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 내부의 룰을 다듬으면서 동시에 외부로는 중국과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본다면 이건 결코 뉴스 속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경진 변호사는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후에 진출해 있거나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사내 AI 사고보고 경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법적 서식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 문제 그대로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이요?
네. 만약 이 시스템 연동을 놓친다면 법이 발효되는 첫날부터 엄청난 벌금 위험을 떠안은 채 시한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방대한 지형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가치가 소멸할 GPU에 1,4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바다를 포장하는 인프라 경쟁을 시작으로요. 또 위엑슬러나 리거론처럼 산업 현장에서 주니어 직원들 업무를 단 2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맞춤형 AI 동료의 등장, 그리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EU의 막강한 규제 칼날과 미중 간의 패권 갈등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룰을 바꾸는 맞춤형 활용, 그리고 룰을 강제하는 글로벌 규제는 서로 별개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는 아주 거대한 기계처럼 쫙 맞물려가지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뭐 나스닥 테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문서 요약하고 사실 대조하는 직장인, 팀 업무 효율 고민하는 매니저,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경영자 모두에게 오늘 다룬 이 변화들은 당장 내일 여러분의 책상 위 업무 방식과 회사의 생존 전략을 바꿀 아주 거대한 파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그 메타가 시설 투자 전망을 1,450억 달러까지 올렸고 시장이 그에 대해 4% 주가 하락이라는 경고장을 쫙 날렸다는 사실을 짚어봤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다뤘죠.
이 막대한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감가상각되는 칩셋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년 이맘때쯤 빅테크 기업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소비자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AI의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조 원을 들여서 바다를 쫙 다 포장해놨는데 정작 그 위를 달리는 배나 자동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막 쏟아붓던 인프라 투자의 쳇바퀴가 멈추고 시장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된다면 그 충격파는 단지 실리콘밸리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그 여진이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일상경제에 어떤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지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무작정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왜 원리를 알아야 하고 왜를 질문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막 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통찰이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는 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중국 AI 로봇 반도체 브리핑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